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좀 그 청년의 교제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좀 그 모임의 참석도 더 유도하고 또 유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하나 성경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라고 해서 성경을 자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넷째 주 목요일 날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계속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 작은 분량을 다루면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말씀 볼 때는 집중해서 작은 부분을 이렇게 아주 정독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상고 자세히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모일 때마다 성경 66권을 한 권씩. 좀 무리죠? 그렇지만은 한 권씩 차례대로 한번 개괄적으로 배워볼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배우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 성경 아카데미 취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 권씩을 성경 66권 한 권씩을 개괄적으로 공부해서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쓰죠? 숲을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 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숲을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나무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만일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읽지 않는다면 개괄적으로 읽은 것은 별 유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전 아니면 늦더라도 그 배우고 난 뒤에라도 창세기를 다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 같이 이렇게 쭉 진도를 맞춰서 따라가면 성경 66권을 그래도 통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짧은 시간에 이제 창세기 하나 이렇게 한 권씩을 성경을 이제 배우려고 그러면 무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개괄적인 내용 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교훈 그런 내용을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하나씩 이렇게 배워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오늘 첫 시간 창세기를 배워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개인적으로 읽을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할 거니까 미리 또 읽어볼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이 말씀 이런 시간이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유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라는 제목은 한문뜻 그대로 생각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 제니시스라고 이렇게 하죠. 그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그 제니시스라는 말은 원래 기원 시작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니시스라 하는데 그 말의 유래 자체도 기원과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창세기라는 것도 그 창세기 원래 그 제네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그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인간에게 보여줄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시고 그 말씀의 시작 부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마치 그 계란의 어떤 그 생명체 되는 그 수정체가 잔뜩 모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점점 자라가지고 큰 완전한 그 생명체가 된다고 비유했을 때 성경 전체라는 게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내용이 창세기라는 곳에 마치 그 수정체처럼 작은 생명체의 시작처럼 가득 담겨 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제일 처음 첫 시작을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 근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의도해 나가시는 그 계획들이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서 각각 그 네 곳으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강물의 근원지처럼 성경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의 시작 근원지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곳으로 흘려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출애굽기로 이기 민수기 이렇게 해서 확장돼 나가는 모습 이런 비유처럼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은 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자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저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기자라는 말을 씁니다. 받아 쓴 사람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성경의 여러 개입니다. 그중에 성경의 제일 처음 첫 부분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한 다섯 개의 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90편.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 이런 구절이 있는 시편 90편 말씀이 또 모세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다섯 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무드 같은 것이 토라를 근거로 해서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 토라라는 말이 원래 말뜻은 율법이란 뜻이지만 작은 의미로 쓰면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성경의 어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라신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책이 코란입니다. 그 코란도 역시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한 앞부분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조금 그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배운다 그러면 그걸 무작정 읽기 시작하면요 상당히 많이 봐야지만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요. 그런데 미리 뼈대를 세워놓고 읽으면 몇 번 읽어보면 이렇게 금방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그 미리 뼈대를 세워놓는 방법 중에 하나 성경의 끝장을 기억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몇 장까지 있는가를 보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뼈대가 잘 세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창세기 가지고 이야기하면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무작정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어느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건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벨탑 얘기를 찾겠다 그러면 어디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단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앞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뒷부분인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몇 장부터 찾아야 될지 대충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내가 읽는 성경의 내용이 앞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대충 구별되고 조금 더 많이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고 11장부터 20장까지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읽는 것보단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끝장이 몇 장까지 있는가를 기억하고 보는 것이 유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있다는 큰 윤곽을 정해놨습니다. 1장부터 50장이라는 큰 길거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1장부터 11장을 딱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면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와 바벨이라는 혼란 그게 이제 네 가지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 만민 중에 불러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그 가계, 족보가 50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성경 1장부터 50장까지 무조건 보면은 계속 어느 부분이 어딘지 자꾸 혼란하다고 그랬죠? 끝장을 기억하고 1장부터 12장까지 나눠보면 앞부분에 사건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일단은 큰 구분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한 구분을 해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이삭의 주요한 그 생애는 24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성 3번에 그렇게 놓고 아브라함은 12장 그렇게 해놓고 이삭은 24장 그렇게 놓고 야곱은 몇 장 그랬죠? 28장 그랬고 요셉은 또 몇 장입니까? 37장.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그 네 사람의 인물을 각각의 장수를 놓고 기억을 해보면요. 내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찾아보겠다. 그러면은 그게 몇 장부터 찾아야 될지 상당히 막연하죠. 근데 야곱 얘기가 28장부터 나오니까 그 뒷부분에서 28장에서 37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야곱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큰 뼈대를 세워놓으면 어떤 이야기를 찾을 때 굉장히 금방 찾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기억했어요. 다른 거는 뭐 큰 그 뼈대는 자제란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은 12장, 그리고 이삭은 24장, 그리고 야곱은 28장, 그리고 요셉은 37장. 그러니까 12, 24, 28, 37, 요 숫자를 기억해보면 요셉 얘기 찾으려면 찾기가 아주 쉬워요. 37장 이후에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야곱 얘기 찾자 그러면 28장 이후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뼈대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 금방 분류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성경을 많이 봐야지 그게 떠오릅니다. 아니면 일부러 외우든지. 그런데 일단은 그 큰 뼈대를 세워나가면 성경이 몇 번 봐면 금방 이렇게 손에 탁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할 때 상당히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 전도 아마 처음 그 받을 때 다들 감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시는 분이 성경을 두 번 이상 잘 안 찾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경이 익숙하면은요. 대개 어느 정도 잡으면 몇 장 정도 잡히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뼈대를 세워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뼈대를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눠볼 수 있고 큰 사건을 중심으로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2, 24, 28, 37 이 숫자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어디부터 나오는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 기억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어떤 친구는 봉천동에 산다, 어떤 친구는 신림동에 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보세요. 그게 어딨지?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산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거 안 변하고, 삭개오가 어디 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삽니다. 그리고 두 강도는 누가복음 23장에 삽니다. 그런 식으로 뭐 재미난 생각이지만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삭개오 그러면 그 친구는 봉천동 사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산다 그러면요, 딱 찾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기억해 보면요, 성경이 참 재밌고 또 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끝장을 기억하고 그 장을 조금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을,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금방 기억되고 성경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고 본인도 성경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사건별로 크게 나눠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딱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사건을 중요한 사건 4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 4개를 이렇게 잡아보면요. 4개를 잡았습니다. 잘 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사건의 4가지 중요한 것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가 나와 있죠.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홍수. 그리고 혼란해진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사건은 창조, 타락, 심판, 혼란. 그렇게 4가지 요약해보면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장수를 또 나눠보면 창조의 사건은 1장부터 2장, 타락의 사건은 3장부터 5장, 그리고 홍수 사건은 6장부터 9장, 혼란과 바벨, 그 혼란의 바벨탑 사건, 10장, 11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장은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그 바벨탑 사건에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 1장부터 11장 내용은 주소가 다 자리 잡혔어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가보면 윤곽이 탁 잡힌다. 그리고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지 금방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설명한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하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창조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진리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 먼저 있어야 될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창세기의 첫 내용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실이 나오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을 떠난 그 혼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심판과 혼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어떤 전체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2장에 이렇게 윤곽이 나옵니다. 창조, 인간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혼란. 그렇게 얘기해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혼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창세기 앞부분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 중요한,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가지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네 명의 인물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에도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자, 그런데 그 네 사람의 사건이 50장까지 이제 쭉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 2장부터 50장이 아니라 몇 장부터죠? 12장부터 50장입니다. 그거 고쳐주시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인물의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잘 보여주는 그 인생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두 마디로 얘기하면 떠나 가라 이런 거죠. 그죠? 뭘 떠나냐면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나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봉사만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태어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못 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난 거예요. 우리도 천국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본 사람 없죠? 우리도 그 떠나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의 소망을 접어두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작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이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을 그 인생 모습 속에 보여줍니다. 믿음의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삭의 모습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낳았습니다. 기적입니다. 100세 되던 해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기적이죠. 그 기적적인 출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00세 된 여자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초자연적인 탄생을 상징합니다. 기적적인 모습 가운데 탄생하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로마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몸이 백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어떤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 몸이 죽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모습은 그런 그 초자연적인 출생을 그 생애 속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또 이렇게 보면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적어놨죠? 거기 보호다 이렇게 놨는데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꾀가 많고 참 그 인간적인 단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부귀와 처자를 이끌고 데려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고 그 간교한 깨로 야곱을 그 14년 동안 이렇게 부려먹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올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또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야곱의 생애 속에는 우리도 야곱처럼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야곱과 같이 아주 잔뜩 투성이고 육신적인 성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같은 그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듯이 야곱의 생애를 보호하시고 큰 처자와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죄인으로서의 운명을 정해놨는데 그 믿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이라는 육신의 성품이 신앙적인 승리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의 운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야곱이 천사와 부둥켜 안고 씨름을 했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울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엘란트라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엘란트라인데 분명히 엘란트라인데 차 이름이 엘란트라가 아니라 란트라라고 써 있어요. 왜 란트라라고 그러나 봤더니 히브리 말로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자동차에다 엘란트라 할 수는 없으니까 엘이란 말을 뺐어요. 이스라엘이란 말도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은 바로 그 자기의 운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그 울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그런 생애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야곱과 같은 잔깨투성인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적인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요셉은 참 그 불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배반과 불행과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 지어라고 썼는데 그 말 자체는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 요셉의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제어하셔서 하나님이 불행조차도 선이 되게 하고 배반당한 것조차도 복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제어하심, 그 생애를 붙잡고 컨트롤하시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끊임없는 배반과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불행의 연속이죠. 또 감옥에서 꿈을 해몽했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요셉의 생애는 얼핏 보면 배반당하고 모함당하고 불행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모함과 불행을 당하고 배반당한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도 못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린 게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은 불행을 바꿔서 복이 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팔려간 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어하시니까 컨트롤하시니까 불행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동족들을 7년 흉년 가운데 구원해줘.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도 복이 되게 하고 배반당한 것도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게 불행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 불행한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보면 틀림없이 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생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거네요.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뭐 별일 다 겪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슬픔도 겪었고, 큰 불행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가운데 참 성경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게 큰 고통과 불행이 다가온 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래요. 요셉은 배반당하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잊습니다. 이삭처럼 거듭나죠. 초자연적으로 거듭난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보호하심을 잊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래 나의 불행도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이유 없는 불행을 안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혹 내게 불행을 허락하셨다면, 내게 슬픔을 허락하셨다면, 내게 어두운 그 날을 허락하셨다면 틀림없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뭐 그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에 의한 초자연적인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애를 지휘하시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모형적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생애를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닐지라도 그랬죠. 그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어웨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누이시고 쉬는 겁니다. 내게 불행이 있다면요. 그 불행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위로는 거기에 머물고 누워서 쉬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생애처럼 불행과 슬픔의 연속처럼 지금은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불행 속에서 내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당하는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내게 왜 이런 슬픔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나보면 선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결코 신앙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 보여도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을 크게 분류해 봤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사건을 분류했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과 혼란,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12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탄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혜하심, 불행도 선이 되게 지어 컨트롤하시는 모습, 이렇게 성경 창세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 숲을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죠. 이제 개인적으로 숲을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감상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이 놀랍다라는 게요, 그 간단한 한 구절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생애의 변화를 겪습니다. 내게 큰 슬픔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질 않았는데 성경을 보다가 위로를 발견하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주는 위로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주제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제가 적었는데,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주제, 그런 주제를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들고 이 모든 자연의 조화를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아주 대단한 거죠.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다. 내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다.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뭐 그것도 굉장합니다. 그죠? 아버지 이야기하면 항상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거기서 받는 위로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자연이라는 걸 바라볼 때마다요, 진짜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을 얻습니다. 바닷가 가가지고요, 파도 치는 거 보면요, 바닷물을 불러 소리치게 하는 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니라. 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늘우러러 진짜 수많은 아브라함에게 묵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죠. 진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요, 내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시고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저 별들도 지으신 분이다. 그런 가운데 받는 위로가 대단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자, 그런 그 가사는요,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큰 은혜가 돼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 두신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게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는 특별히 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우주는 그냥 heaven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따로 띄어서 이야기했죠. 이 엄청난 우주는 지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나무와 풀과 과목과 수많은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그 안에 영혼을 짓고 영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영혼 때문에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풀과 과목과 여러 가지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10대 독자가 있다면요. 10대 독자 아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갖다 두고 여러 가지 인형을 사주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나머지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설물은 아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갈 때 아마 제일 황당할 거예요. 죽은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 만질 때도 황당하겠죠? 죽은 아이가 누웠던 침대에 누워보면 더 슬플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없다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두 발이 땅에 딛고 있는 한 자부심 갖고 삽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도 다 내 아버지 땅이에요. 하나님 땅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지를 이제 많이 다니죠. 교회에 있으니까 지방에 많이 다닐 기회가 생깁니다. 저 원래 돌아다니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덕분에 많이 그래도 돌아다닐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낯선 곳에 가면 굉장히 어색한데 내가 짓고 있는 이 땅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낯선 곳이 없고 어색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그 낯선 곳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아버지 땅인데 내가 어디 가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고 이거 다 우리 아버지 땅인데 생각하면요.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힘을 얻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아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위로도 없고 더 놀라운 선언도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은요. 오랫동안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봤답니다. 산속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중이었어요. 동자승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대자연의 엄청난 조화, 그 진짜 시절마다 변하는 산들의 조화, 짐승들의 그 신기함, 곤충들의 어떤 그 신기로움, 꽃들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야,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무지무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처음 성경 첫 장, 첫 구절에서 답을 찾았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닦았던 도, 수십 년 동안 읽었던 불경 속에서 얻지 못했던 답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았대요. 그런 그 예전에 그 중이었던 사람이 쓴 그 간증 속에 그런 이야기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진짜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언이고 우리의 근본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늘 마음에 새겨둔다면요.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의 나머지도 다 믿을 수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다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든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든지 세상에 바다를 걸어 다녔다든지 와, 그런 걸 어떻게 믿네요.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아,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시겠어요? 태양과 달을 세우지 못하겠어요? 처녀의 몸에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나머지 기적과 이적은 저절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나머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신학대 교수의 70% 이상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건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70%가 안 믿는데요. 그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믿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안 믿는데요. 그건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든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적어놨죠. 무신론을 배격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범신론, 불교에서 말하는 범신론, 그 물질을 숭배하는 범신론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신론하고도 구별됩니다. 그리고 창조되었다고 했으니까 진화론하고 구별되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진짜 모든 거짓된 잘못된 그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나머지 구절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즘에 유행하는 거짓된 그 내용들을 금방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UFO 미확인 비행물체죠. UFO가 사실이냐 아니냐. UFO라는 말에 답이 있죠. UFO라는 말은 미확인입니다. Unidentified죠. 그러니까 미확인.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아주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인 중에 엘로힘이라는 우주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구의 생명공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직접 가봤더니 예수도 봤고 석가도 봤고 마호메트도 봤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그 우주인을 만났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UFO를 봤다, 또 외계인 시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의 생명체가 아니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우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지구의 생명공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아주 황당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선언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진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고 들어가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이 미혹해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별 희한한 얘기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 기적이라 거짓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UFO를 봤다. 내 눈앞에 나타나도요. 의심, 성경에 대한 의문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인 사실로는 진짜 나타날 수 있는데 거짓 기적이라는 말은 그게 현상학적으로 거짓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게 속이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기적 자체는 물리학적으로는 사실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사람을 속이려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외계인 시체가 있고 외계인이 나타나고 직접 내게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창세기 1장 1절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적이라는 말은 물리학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적의 목적이 속이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별의별 거짓 기적을 다 베푸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 기적이에요. 속이려는 목적이 거짓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황당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UFO에 직접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한 어떤 물질을 받아왔는데 그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지구상에 없는 원소래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라는 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원소들입니다. 근데 그 원소 아닌 원소의 물질을 가져왔더래요. 뭐 그런 증거도 있다라든지 뭐 외계인 시체가 있다라든지 UFO를 봤다라는 그런 얘기하죠. 그는 마귀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적인 기적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목적이 속이는 게 거짓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서 외계인이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자체가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42달 동안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릴 권세를 42달 받았다는 건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렇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 보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적이 나타나면 돼요. 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맨날 싸우죠.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연합군을 형성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류의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게 누구 말 맞다나 UFO 나타났다 그러면요 모든 인류는 지구방위 대 조직하고 독수리 오형제도 만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저희 딸한테요, 우리 저 딸아이가 꾸러기 수비대인가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만화 영화 주제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한테 야 아빠는 안심하고 자도 되겠다. 어? 독수리 오형제도 지구를 지키고 꾸러기 수비대도 지구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많아서 참 좋다 그랬더니요. 꾸러기 수비대는 동화 나라를 지키지 지구는 안 지킨대요. 네. 진짜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화 나라를 지키지 지구는 안 지킨대요. 아,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리려면 지구 공동의 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외계인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공동의 적, 자연의 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 통치가 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얻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미혹된 그런 그 인류 공동의 적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신령학이나 윤회설 같은 거 있죠. 아, 전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허구성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원래 속이는 영이거든요. 내 안에요. 어떤 그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꼭 전생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귀신은요. 지나간 일은 잘 맞춘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귀신은 지나간 일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초혼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산자의 일을,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 답답한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죽은 자가 어떻게 하겠냐? 성경에 지옥 가는 명세에 보면 그 초혼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복에 가증한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전생에 어떤 기억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고요. 뭐 내 아버지의 귀신이라고 불러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아버지를 흉내내는 귀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 보면요, 하나같이 유명인사예요. 이순신 장군 귀신, 세종대왕 귀신, 그런 거 많이 보죠? 장군 귀신 섬기고 대왕 귀신 섬기거든요. 세종대왕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순신 장군 귀신이래요. 진짜 이순신 장군 귀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큰 두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 그랬죠? 죽은 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신우사의 일을 보게 하려고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겠느냐. 전도서에 그런 말씀 있죠? 신우사라는 게 뭐냐면요, 죽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게 몸신자에 지우자에다 이사자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일들을 보게 해주려고 다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아내가 새로 시집을 갔는지, 우리 딸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다시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신우사의 일을 보게 하려고 데려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다른 그 뭐 어떤 그 죽은 혼령을 흉내내는 거는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이 있다면 전생이 있다라고 거짓된 것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흉내내서 죽은 귀신이 온 것처럼 흉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진짜로 전생이 있는데 뭐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딱 들어맞더라. 그리고 뭐 죽은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있었던 그 남 모르는 일을 아버지가 그 귀신이 얘기하더라. 귀신이니까 얘기하죠, 당연히. 그 귀신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말은요, 악한 역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혼은 영어로 soul이죠. 귀신은 영어로 devil입니다. 악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가 악마란 뜻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악한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죠.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악한 영이 있으니까 UFO 같은 거짓 기적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령학,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기적도 이룰 수 있어요. 혼을 불러내는. 그리고 뭐 윤회, 전생에 뭐가 있었다라는 착각도 악한 영은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럼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괴계에 그랬죠. 마귀의 그 속임수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얘기가 나오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죠. 그래서 뱀, 그러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는데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제 마귀가 첫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을 시험할 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럼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 안 받았어. 뭐 어떻게 하죠? 성경에 그렇게 돼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요. 마귀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분명히 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항상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죠?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의문이 생기면 마귀의 말에 이제 탁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 낚시 이렇게 있는 거를 물고기가 톡톡톡 건드리듯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완전히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거짓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거짓말, 지옥은 없다, 둘째 사망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것도 지금도 마귀의 괴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전격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죠. 옛날에도 마귀가 그렇게 속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줍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나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게 합니다. 자,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싸운 것처럼 싸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수염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죠? 이단 옆차기로 물리쳤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나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귀 시험을 탁 물리쳤습니다. 그죠?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마귀를 태워가지고 싹 내쫓아버렸다면요, 우리는 마귀하고 못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 내려오게 할 재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주고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혼란하게 합니다. 의문을 던지죠. 그래서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쌓았습니다. 창세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처음 영걸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어디라고 그랬죠?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쌓아지던 장소의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의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그 지역으로부터 바벨탑이 쌓아졌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인류의 족보죠. 그래서 제일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을 다 세어보면은요, 70명이 나옵니다. 시간나면 한번 세어보세요. 다 세어보면 70명이 나오는데 성경의 70이라는 숫자는 열국 백성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열둘이라는 말은 택한 숫자고 70이라는 말은 열국 백성 숫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걸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이 통틀어서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열국 백성의 숫자가 나오는데 다시 해보면 7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족속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의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언어가 생긴 그 근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바벨탑 사건 중에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원래 언어가 하나고 서로 생각이 통일됐을 때 이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흩어놓으셨죠. 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을까? 교파가 하나라면 믿기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로 교파가 하나였다면 그 하나인 교파가 하나님 편에 설 것 같아요?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성령 없이 하나가 되면요, 틀림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씁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섰죠. 그게 탑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성령이 없이 하나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인 교파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적하지 못하게 교파를 다 흩어놓으니까 힘이 약해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교파가 많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교파가 하나라면 틀림없이 이 세상은 악한 잘못된 교리가 판칠 겁니다. 옛날 중세 때 카톨릭 하나였죠.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온통 잘못된 교리가 가득했습니다. 성경도 못 보겠어요. 중세에. 원래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카톨릭 시대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었어요. 그 아세요? 종교재판 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쟤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이단이구나. 계속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파가 하나 되면은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교파가 하나라면 그 하나인 교파로 하나님 대적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면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치 못한 자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가 됩니다. 교파가. 그때 하나님 대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흩어놓는 게 하나님 섭리죠. 근데 언제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가 됩니다. 이 언어가 흩어진 게 언제 하나가 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 그들의 말이 통일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올 때 교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성경에 원본이 없을까? 사본만 잔뜩 있거든요. 67,200개의 사본이 있어요. 대단히 많은 거죠. 삼국유사는 700년밖에 안 됐어요. 기록된 지. AD 1200년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700년밖에 안 된 책에 사본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성경 3500년 된 책도 있는데 사본이 67,200개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왜 원본이 없을까? 그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만약에 원본이 있었다면 마귀가 그 원본을 변개하면 성경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본이 있었다면요, 마귀가 그 원본을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변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게 성경을 변개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몇 개 내 마음대로 고쳤어도 다른 사본에 의해서 그 거짓된 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원본보다는 사본을 잔뜩 만든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의문들이 바벨탑 사건을 갖고 잘 생각해 보면요, 답이 힌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그렇게 썼죠. 아까 요셉의 생애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 타이프 친 거를 창세기 50장 20절에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요셉이 한 얘기인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흉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들의 구주가 되게 해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셉의 생애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이나 슬픔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요, 내게 주셨던 좋은 것보다 내게 주셨던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거예요. 내게 그런 슬픔과 불행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었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요걸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고 성경에서 생기는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5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잘 이해해도 오늘 오신 그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떤 어려운 말이냐면 요 말을 조금 이해해 보면 자, 요 말은 엔스로포모르피즘. 어렵네요, 그죠? 엔스로포라는 말은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모르피즘이라는 말은 형태,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하는 말이라, 의인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걸 어떤 우리말로 좋게 번역하면 신인동형 표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얘기할 때요, 내가 원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애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어? 아가, 맘마 먹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애한테 막 어렵게 해봐요. 못 알아듣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한테 얘기할 땐 아이처럼 얘기해 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처럼 얘기하면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마음으로 통하거든요. 알지.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얘기하려니까 사람의 말을 빌려서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의 말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적었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먹은 줄 몰랐어요. 또 아담이 숨었거든요. 선악 갖다 먹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건 인간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은 줄도 알았고 어디 있는지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 편에 서서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것도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시고 탄식하셨다. 또 어디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으신 걸 후회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했다라든지 후회했다라든지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후회하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지 시건치 아니하시며 후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상하죠? 그거는요 인간 편에 서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듣도록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뒤는 보리라 그랬죠? 뭐 하나님도 얼굴이 있고 뒤가 있고 오른손이 있고 왼발이 있고 오른팔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얘기해 주려니까 사람 말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표현을 끌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도 보면요.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면 못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려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입니까? 근데 내려가서 보자 그랬거든요. 그 내려가서 보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다 확실히 따지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그 상태를 보지 않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자꾸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을 읽어놓고요. 하나님 후회 안 한다 그랬는데 왜 후회하냐.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대요. 아, 하나님 사울이 그럴 줄 모르고 왕 세웠냐 이거예요. 좀 잘 세우지.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얘기하시려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보자라든지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든지 탄식하셨다든지 후회했다라든지 응? 뭐 얼굴은 보지 못한데 등은 본다라든지 손으로 잡아주신다든지 이런 것이 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글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인간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많다. 이걸 이해하면은요 성경의 많은 그 모순이나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한 뒤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풀어졌어요. 성경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이런 그 말을 이해하면서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언어로 신령한 사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근심한다, 탄식하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죠.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여기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가인의 후예가 여러 가지 했어요. 성을 쌓고 자기 이름으로 칭합니다. 인간의 명예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취해요. 하나님도 하와 하나를 만들었는데 라멕이 감히 여자 둘을 취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일부일처제라는 법칙을 깬 거예요. 라멕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재산 늘리는 그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해냈고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예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죠.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두 여자를 취하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지금 말로 하면 뭐 낙농법을 개발해서 쉽게 먹고 살고 재산을 늘리는 법을 개발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막 지금 말로 하면 락밴드도 조직해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기계도 만들고 그런다. 자,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세상적인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내기를 좋아하고 재산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없으니까 세상의 유흥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을 쭉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쾌락을 쫓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타이틀을 어떤 내용을 걸었냐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창세기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주인 사정을 집안에 기르는 개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계획과 뜻을 몰라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른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감도 안 잡혀요. 성령이 있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려고 기록했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형을 발견합니다. 우리가요, 부부지간에 계속 생활하고 대화하면은, 예를 들면 부부간에 대화할 때요, 여보, 어젯밤에 그거 참 맛있었는데, 오늘도 우리 그거 해 먹을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통닭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죠? 같이 대화하고 늘 같이 사니까.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에 생기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모습, 어린 양의 피로, 회개 제사 이야기 드릴 때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 그런 걸 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의 가죽옷,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가죽옷 입을 때 아담이 그 전에 뭐 입고 있었어요? BYC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로 입었죠? 예. 네. 그거 벗고 입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껴 입었을 것 같아요? 벗고 입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죽옷 모습에도 우리는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우리는 뭘 발견하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요. 진짜 창세기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렇죠. 이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확신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예표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어본 거예요. 15가지 적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금방 엿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모습을 성경의 그 모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가 그 주의사항을 먼저 적었는데 그 모형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밝게 가르쳐주는 데는 쓰임이 되지만 모형을 통해서 교리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믿는 내용이 먼저 있고 모형은 그걸 입증해 준다. 근데 만약 모형을 갖고 교리를 만들면 잘못된 교리가 나온대. 되게 이단적인 교리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해석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들 나오죠. 그래놓고 그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24절 같이 읽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이었죠. 하가. 그리고 본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라가 있었죠. 근데 이 하가와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 그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우리가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은 부분을 영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면 틀림없이 이단적인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을 잘 알고 구약을 봐야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영적인 비유를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미혹되질 않아요. 근데 신약을 모르면 구약에 있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예를 들면요.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는데 왜 해필 3층이겠냐.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런가 보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해, 영적인 해석인데요. 그런 얘기 잘못하다 이제 하나님께 혼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해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개 이단적인 교리가 그렇게 이제 막 지 마음대로 풉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한참 듣다 보면요. 전혀 엉뚱한 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이단이죠.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앞부분이 맞았다고 뒷부분이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처음에 좋았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기치려면 처음에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 도박하는 사기꾼도요. 처음엔 다 잃어줍니다. 나중에 다 따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처음엔 다 맞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처음에 맞나봐요. 우리하고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얘기도 하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도 얘기하고 창조의 신비도 얘기해요. 그래갖고 뒤에 다른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교 똑같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제일 먼저 와 있고 그게 때와 법을 병쾌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건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앞에 한 얘기는 맞았는데 뒤에 한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앞에 한 얘기에 끄떡끄떡하고 있다 보면 뒤에 한 얘기까지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적인 교리는 뒤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 왜 미혹되냐면요. 그 앞부분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이 제7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일요일 숨기는 게 그럴 수 있냐. 썬데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냐. 제7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숨겨하는 건 태양신 숨겨하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날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맞는 얘기를 갖고 이제 그걸 교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편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너와 나 사이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뒷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적인 교리는 앞부분이 맞고 뒷부분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영적으로 특별하게 해석합니다. 아주 기발한 구절을 하나 찾아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요. 절기를 지키는 내 백성을 보라. 그 절기를 지키는 애 밑줄을 쫙 쳐가지고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지키는 교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영적인 해석은 신약에서 그렇게 해준 거,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풀어준 거, 그것만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성경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영적인 해석은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나치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라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거든요. 신약은 구약을 여는 키죠. 완전히 드러난 계시니까.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형적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 꼭 그 마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도 부분적으로는 옳은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라고 다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옳은 얘기를 해요. 선악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 맞아요.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도 합니다. 사단이 원래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갖고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냈겠어요, 진짜. 그 경우에 딱 맞지 않아요? 뛰어내릴 때 딱 알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쓴 성경이에요. 지금도 마귀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인용하는데 앞뒤가 안 맞게 인용할 뿐이에요. 다른 얘기하고 틀린 겁니다, 성경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피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신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지만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번에는 제가 기타 좀 적어봤는데, 이건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들은 의문들이에요. 한 8가지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가 하기 어렵다. 아,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번 개인적으로 또 해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 가지고 쭉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성경 갖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교회 전도인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가 있죠? 네, 지도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배우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따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꼭 읽어보시면 이렇게 개괄적으로 배운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해주실 텐데, 그때도 미리 읽고 오시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지금도 그 유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때 배운 성경 이렇게 나눠준 거 있죠? 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보면 되게 도움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배워두면요, 아주 진짜 계속 영원히 하나님 앞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잘 이런 유인물도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빼먹으면 진짜 이거 아주 좋은 음식 만들어 놓은데 회식할 때 빠진 것처럼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빠지지 않고 좀 정성껏 이렇게 들으면 성경 차례대로 이렇게 배워나가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처음의 책 창세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욱 우리 마음에 밝게 비춰주셔서 함께 큰 유익을 나누고 이 세상 잘못된 교리로부터 구별되고 진리를 분별하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의 때 더욱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찾아보며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한 시간의 교제를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